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외부 전력선이 현지 시각 어제 밤 사이 또다시 끊겼다고 원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네르고아톰사가 밝혔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력선 단절의 원인과 이 같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50kV 전력선의 단선은 자포리자 원전이 원자로 냉각용 펌프 가동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유일하게 가용한 330kV 예비 전원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3월 1일 드니프로강 건너편 제방 손상으로 인해 전두일단된 뒤 최근 복구된 유일한 예비 전력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와의 분쟁 중 지금까지 7번에 걸쳐 완전한 전력 공급 손실을 피해왔지만 이번 단선은 발전소의 불안정한 핵 안전과 보안 상황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점령군이 자포리자에서 위험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핵 발전소 운영사인 로젠르고톰사의 레나트 카르차 고문도 러시아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군이 7월 5일 밤 어둠을 틈타 장거리 정밀 장비와 자살 공격 드론을 이용해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 가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벨라루스 공화국의 SCO 가입을 위한 절차가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 벨라루스의 가입이 SCO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기구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의 전체적이고 규모가 큰 일련의 신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매우 주의 깊고 건설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회원국 정상들에게 당부했습니다. SCO의 옵저버, 즉 참관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최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자국에 반입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지난 2001년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정치경제안보협의체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어제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반정부 시위자를 체포한 러시아의 행동이 인권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9년 8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반체제 인사 석방 촉구 시위를 벌였다 체포된 러시아인 니콜라이 글루킨 씨가 러시아 당국의 해당 기술 사용이 유럽인권조약 8조 등을 위반했다며 2020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글루킨 씨는 시위를 사전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220달러, 2만 루블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러시아 당국이 글루킨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안면인식기술이 사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면인식기술 탑재 CCTV를 이용해 당국이 글루킨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치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글루킨 씨의 사례에서 안면인식기술의 사용은 법치주의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 사회의 이상 및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공공의 질서나 안전에 어떠한 위험도 가하지 않았던 평화로운 시위와 관련해 글루킨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특별한 인권 침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위원회 소속 사법기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46개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지난해 9월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해 중간급 이상의 엘니뇨를 직면하게 됐다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4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극한의 기상현상에 생명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각국 정부가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생기는 기후현상인데요. 올 초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그 변화가 감지됐었고요. 지난 3일에 지구 표면 2m 위 대기 온도가 인간이 기온을 측정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이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엘니뇨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탄소 배출 정도에 따른 기후 온난화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가 더 강도가 세졌고 연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분석, 그래서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엘니뇨는 미국 남부와 남미 북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홍수를 야기하지요. 호주 동부, 인도네시아, 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에는 극도의 열기와 가뭄을 경계하게 합니다. 한국 기상 전문가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강수를 전망했고요.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특히 한반도 또 일본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더 많아지고 강력해진다면서 8월부터 매우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The flight plan is our set of sustainability goals and 10 targets for 2025.
네.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요즘 유행 경향의 대세인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그리고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5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2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6일 목요일에 북한, 장맛비 그치고 아주 맑고 뜨거운 날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이고요.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북 청진과 선봉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강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서쪽과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기온 알아봅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고요. 낮에는 평양이 32도, 대성과 신의주가 30도까지 오르고요. 중강이 28도입니다. 함흥과 원산은 다시 기록이 올라가서 34도입니다. 청진 26도, 해산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고요.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1에서 3m, 먼바다는 3.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도 역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6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주 전력선이 또 끊어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자포리자 원전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요 사태가 일단 고비는 넘긴 걸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희귀 금속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가보겠습니다.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주 전력선이 또 끊어졌다고요?
네, 유럽 최대 규모 이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과 외부 주 전력선과의 연결이 4일 또 끊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왜 주전력선이 끊어진 건지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전력 공급은 원전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모두 6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안전 위험이 고조되면서 지금 6기 모두 이 냉온 정지 상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연료봉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칫 이 멜트다운, 그러니까 노심 용융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이 냉각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원전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자포리자 원전과 연결돼 있던 750킬로볼트 이 고압 전력선 4개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한 개 전력선마저 이날 끊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430킬로볼트 보조 전력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IAEA 측을 설명했습니다.
네.
마침 이 330킬로볼트 전력선은 지난 1일에 막 복구됐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선이 끊어지는 사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러시아군에 점령돼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일대에 이 폭격 등 군사활동이 계속되면서 전력선이 끊기는 사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 전력선이 끊긴 상황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원전에 대한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4일 트위터 그리고 화상 연설을 통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러시아 점령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위험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신과 마크롱 대통령은 IAEA와 함께 상황을 최대한 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공격이 임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4일 성명에서 이 작전 분석 자료를 인용해서 3호기 그리고 4호기 지붕에 폭파 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공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또 이 물체가 폭발하면 원자로가 손상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이 폭격한 것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군 당국 모두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반면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원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핵 폐기물로 채운 이른바 더티밤을 원전에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원전 운영사인 로스 에네르고 아톰의 레나트 카레차 고문은 7월 5일 밤이라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까지 제시했는데요. 이 카레차 고문은 러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7월 5일 밤 어둠을 틈타서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정밀 무기와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자포리자 원전 기지를 공격하러 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르차 고문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제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4일 상하이 협력 기구 SCO 정상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교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참석 정상들에게 자신의 권력 장악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는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사회 전체가 이 반란 미수 사건을 통해서 조국의 운명에 대한 연대와 높은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는 외부의 압력과 제재, 도발에 자신 있게 저항하고 있고 계속해서 맞서 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는요, 어떤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있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8개 나라인데요. 4일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면서 이제 9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은 대개 러시아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편입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시 주석 역시 기조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신 냉전을 조장하고 이 지역에 대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이유로든지 내정에 간섭하고 색깔 전쟁을 벌이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의 연임 소식도 있네요.
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나토는 4일 보도 자료를 내고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스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임기 연장안은 다음 주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됩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지난 2018년에 연임에 성공해서 원래는 작년에 퇴임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임기를 1년 연장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가 최근에 소요 사태로 지금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4일 소요가 벌어졌던 지역 시장들 약 250명을 엘리제 궁에 초청해서 후속 조처를 논의하고 이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여전히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고비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거네요.
네, 프랑스 내무부는 앞서 3일 프랑스 전역에서 24시간 만에 폭력 사태가 절반으로 줄었고 전국에서 체포된 사람이 약 7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시장들에게 다소 평온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평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 전역을 이렇게 들끓게 만든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외곽의 낭테르라는 곳에서 나엘이라는 알제리계 7세 청소년이 교통 건물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의 총에 맞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 낭테르를 시작으로 해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는데요. 그동안 누적됐던 인종차별, 또 경찰의 고압적인 행태 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시위가 격화하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로 비화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상점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하고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또 곳곳에서 방화도 잇따랐는데요.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5천 대 이상의 차량이 불에 타고 2천여 개 상점이 약탈됐으며 3,4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또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약 800명의 경찰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제랄드 다르마넹 프랑스 내무장관은 체포된 시위대의 평균 연령이 17살이라면서 12살짜리 아이가 학교에 불을 지르는 문제를 해결한 건 경찰이나 시장,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10대 청소년이 시위에 많이 가담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이 소셜미디어, SNS 규제 필요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일 시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만약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면 SNS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서 아직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소셜미디어 지목한 바가 있죠.
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국민 연설에서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데 SNS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위가 폭력으로 비화하는 원인의 하나로 소셜미디어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에 연금 개혁 강행 등으로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해서 프랑스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 갈등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아주 중요한 광물 두 종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군요.
네,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해당 수출 통제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갈륨, 게르마늄, 일부 제조업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광물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태양광 집열판이라든지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손전화, 자동차, 또 여타 제품에 들어가는 이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적게 생산돼서 상당히 귀중한 광물에 들어갑니다.
네, 이 두 광물의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갈륨과 게르마늄의 세계 공급량 가운데서 80%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갈륨의 경우 중국이 지난해 약 25톤을 수출했고요. 게르마늄은 1년에 약 660톤을 생산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갈륨, 게르마늄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들은 어딘가요?
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카이시는 중국 세관 총서를 인용해서 일본,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가 중국산 갈륨을 가장 많이 사간다고 전했습니다. 또 게르마늄은 일본과 프랑스, 독일, 미국이 가장 큰 수입국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이 이들 광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군요.
네,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에 공급되는 두 광물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는 갈륨이나 게르마늄 말고도 또 중요한 제품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이 있죠.
네, 전기자동차나 군사장비 등을 만들 때 쓰는 광물의 모임인 희토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역시 중국이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중국은 과거에 일본과 분쟁이 났을 때 일본의 희토류를 공급을 끊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 상무부는 일단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기는 했는데 솔직히 중국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조처를 하는 걸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조처가 중국 기술이 발전하는 걸 막으려는 워싱턴의 노력에 맞서서 나왔다고 봅니다. 최근 미국이 몇몇 나라를 설득해서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도록 하고 또 관련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걸 차단하려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일부 산업 분야에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이번에 그 일부 광물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 것에 대한 그런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조처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새 제한 조처가 국제 평화,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소니아 가스파 지노바 집행위 대변인은 수출 제한과 통제는 세계무역기구 WTO 규칙에 따라서 분명한 안보적인 고려 사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EU는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에 어느 정도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집행위 집계로는 EU가 필요한 갈륨 가운데 27%를 중국에 공급하고요. EU가 사용하는 게르마늄 가운데 17%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EU는 미국이 도입한 강력한 대중국 수출 제한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 광물 자원 확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판사가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를 제공하는 회사들과 접촉하는 걸 제한했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4일 독립기념일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내 임산부들 사망률이 지난 20년 동안 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인터넷 사후의 연결망 서비스 SNS 관련해서 나온 연방법원의 명령 이 소식부터 볼까요?
네, 루이지애나 서부지구 지역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4일 일부 행정부 관리와 기관이 SNS에 올라가는 게시물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서 SNS 회사들을 접촉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 도티판사는 이날 155쪽에 달하는 명령에서 백악관 관리들과 일부 정부기관이 보호받는 자유로운 발언을 포함한 SNS 콘텐츠와 관련해 회사들을 접촉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자, 이런 명령이 나왔다는 건 어떤 요청에 따른 심리 결과인가요?
네,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그리고 미주리주 앤드루 베일리 법무부 장관이 낸 이 소송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들은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선거 보안 문제 등 자신들이 우려하는 게시물들에 대응하도록 SNS 회사들을 압박했다면서 소송을 낸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을 심리한 도티 판사가 행정부 쪽에 이 SNS 회사들을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뭡니까?
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어겼다는 겁니다. 도티 판사는 특히 보건후생부나 FBI, 연방수사부 같은 정부기관이 보호받는 자유 발언을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제거나 삭제, 억제, 축소를 위해 촉구, 권고, 압박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회사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판사가 특정 연방 부서를 아예 언급을 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은 위에서 언급된 두 기관뿐만 아니고요. 이 법무부나 국무부 또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다양한 책임을 지는 다른 일부 행정부서에도 적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부 부서뿐만이 아니고요. 국토안보부의 알레한도르 마요르카스 장관과 제니 스털리,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 국장 등 정부 관리 10여 명 이상도 이 명령에 언급됐습니다.
정부 부서뿐 아니라 특정 관리들도 이런 도티 판사 제한 명령의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도티판사는 또 이 정부 기관과 관리들이 SNS에 중점을 두는 주요 학술단체들과도 협력하거나 조정 교류하는 것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하원공화당 측은 이들 단체가 보수 발언을 억압하려고 정부 관리들과 결탁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단체의 관련 문서들을 달라고 요구해 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명령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이 SNS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이나 범죄 활동 혹은 유권자에 대한 억압을 경고하려는 등 목적으로 해당 회사들을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사실 지난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 SNS 회사들하고 협력을 강화했던 건 이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SNS에 가짜 정보를 올려서 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 유권자들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연방 정부가 여기에 대응해 이 SNS 회사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 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는 이 보건당국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의 이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가짜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응해서 역시 이 SNS 회사들과 자주 소통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시도가 어떻게 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까?
네, 소송을 낸 이 두 지역 법무부 장관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한테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견해와 연사들을 제거하도록 이 기술 회사들, 이 SNS 회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거대한 연방 검열 기업을 만들었다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또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자신들 발언을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주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현 정부 행위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정헌법 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바이든 정부가 SNS에 퍼지는 가짜 정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특히나 정부뿐만 아니라 회사들도 비난했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몇 년 동안 선거와 공중보건과 관련된 SNS 회사들 정책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불공평한 검열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또 이 회사들이 민주적 제도들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게 자신들 서비스를 감찰하지 않았다고 또 주장해 왔습니다.
네. 자, 도디 판사의 명령을 두고 백악관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법무부가 이 명령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단계 조처를 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리의 일관된 견해는 SNS 플랫폼들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어제 4일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많은 공화당의 대선주자가 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겨서 이 백악관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이 공화당 소속 대선주자들이 4일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이 독립기념일 행진에 직접 참여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몇 명이나 이 독립기념일 행진에 참여한 겁니까?
네, 5명이 뉴햄프셔주에서 또 나머지 3명이 아이오와주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뉴햄프셔에서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팀 스콧 현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윌 허드 전 하원의원, 그리고 미시간주 사업가 페리 존슨 씨 등이 이 주내 세 곳에서 진행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이 전국 라디오 방송 진행자였던 레리 엘더 씨가 행진 대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참관 독립기념일 행진이 진행된 뉴햄프셔, 아이오와. 사실 대선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맞습니다. 이 대선이 열리는 해 이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두 당 대선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열리고요.
네네.
또 아이오와주에서는 코커스, 당원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경선이 그 해의 대선 일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뉴햄프셔 공화당 그 예비선거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은데요. 벌써 대선 주자들이 두 지역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대선 전해에 뉴햄프셔주나 아이오와주 독립기념일 행사에 이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게 참여해서 자신을 알리는 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런 전통이 이 두 지역 예비선거와 코커스 제도만큼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대선 주자들이 거리 행진뿐만이 아니고요. 소풍이나 이 팬케이크를 먹는 또 아침 식사에 등에도 참석해서 또 유권자들과
네.
접촉한답니다.
예. 자, 이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데 공화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없네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어느 행사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인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유권자들과의 직접 접촉을 피한다는 그런 말을 부인했습니다.
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서 1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유세했다면서 1일도 독립기념일 축하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날인 6월 30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독립기념일을 지내길 바랐을 뿐이라면서 그가 유권자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쓰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청신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원들이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릴 다양한 행진이나 애국적 행사에 대거 참여해서 존재감을 과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지율 선두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또 참석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되는데 참석하지 않은 것이 다른 주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그의 부재가 경선에서 다른 주자들에게 열세를 만회할 여지를 줄 거라는 우려는 전혀 뭐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화당 안에도 고참 인사들도 뭐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이 독립기념일 행사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SNS로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거나 또 외곽 조직이 엄청난 물량의 선거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시대에는 이런 중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임산부 관련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지난 20년간 임산부 사망률이 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일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라고 그러죠. 자마에 실린 연구 내용을 보면은 지난 2019년 임신 중이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여성 수가 1,210명을 기록했는데요. 네. 20년 전인 1999년에 이 숫자가 505명이었던 것하고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두 배가 는 건데요. 이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겁니까?
네, 연구진이 미국 내 50개 주에서 5개 인종, 민족 집단 여성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통은 산모 사망률 수치로 국가적인 추세를 추적하는데요. 이번 네. 연구는 주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자세하게 분석해서 눈길을 끕니다.
예. 뭐 연구 내용을 자세하게 보죠. 자, 인종별로 보면은 그 임산부 사망률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 전체 사망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종이 흑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 기간에 사망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인종이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이었습니다.
네, 이 많다라는 걸 수치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1999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전반적인 임산부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2.7명에서 32.2명으로 증가했는데요.
네.
이 특히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같은 기간에 14명에서 49.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흑인이 26.7명에서 55.4명, 아시아 태평양계가 9.6명에서 20.9명, 중남미계는 9.6명에서 19.1명, 마지막으로 백인들은 9.4명에서 26.3명으로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종에 따른 차이가 상당하군요. 지역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네, 대체로 남부주에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서부를 비롯해 인종 구성이 다양한 와이오밍이나 몬태나 등 서부 지역까지 사망률 증가세가 확산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매스 제네럴 브리건 병원의 앨리슨 브라이언트 박사는 보통 남부주들이 미국에서 임산부 사망률이 가장 높고 반면에 서부 캘리포니아나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사망률이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예.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인종별로 사망률에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근본적으로 임산부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이유, 뭐가 가장 큰 이유입니까?
네, 이 임산부 사망 정의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안에 사망하는 걸로 정의합니다.
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은 가장 일반적인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 심장질환, 감염, 혈전, 우울증 등 정신질환 그리고 약물 과다 복용 등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 미국의 임산부 사망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뭐 선진국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
네.
이번 연구 결과 임산부 사망률에 인종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 걸로 드러나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의 캐런 조인트 매덕스 박사는 AP통신에 미국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과 비교해 사회복지라든지 1차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에 너무 적게 투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결과를 경고로 받아들여서 임산부 사망률을 줄일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규칙이 정해지면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회의 심의는 의사 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각 원의 의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일곱 번째 순서로 본회의 심의에서의 의장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By its adoption of House Resolution 521, the House has resolv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ensures Adam Schiff, representative of the 30th Congressional District of California.
2023년 6월 21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본회의장 연단에서 하원이 민주당 애덤 시프 의원을 견책할 것을 결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원과 상원 의장에게는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하원 규칙은 본회의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의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줍니다. 의장은 특히 본회의에서 특정한 이유에 따라 의원들 발언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의장은 어떤 동의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법안을 심의할 것인지, 그리고 본회의 의사 절차의 일반적 흐름에 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또 법안을 본회의에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사용하는 규칙 정지 절차로도 본회의 의사 일정을 통제합니다. 의장은 본회의 심의 과정을 주관하지만 본회의 축소판으로 주된 기능이 수정안 채택인 전원위원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의원 발언이나 동의 제출 허가 외에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으로는 의사 진행 반응 결정 그리고 정족수 계산 등도 있습니다.
It's ugly that we're here. This is a distasteful vote. None of us like this vote. But the fact i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put our country and our
헌법에 따라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공식 의장입니다. 부통령이 없으면 의장 대행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합니다. 의장은 의원들 본회의 발언이나 법안 발의, 또 토론 중인 법안에 대한 동의나 수정안 제출을 허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원 규칙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에서 처음 발언할 사람을 허가해야 합니다. 발언 허가를 요청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상원 전례에 따라 다수당이나 소수당 대표,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의원에게 순서대로 우선권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은 하원의장과 비교하면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상원의장은 그 밖에 의사 진행 발언 결정, 표결과 수정 절차 집행 등 권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본회의 심의에서의 의장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빠질 수 없는 핵심 분야고요. 그것 말고도 환경과 관련한 지속 가능성 역시 핵심 키워드로 꼽힙니다. 자, 미국은 지금 지속 가능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환경.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미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서 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환경보호,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처가 왜 중요한 것인지 미국 에너지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Recurring wildfires, unprecedented flooding, persistent droughts.
산불과 전례 없는 홍수, 또 계속되는 가뭄 등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환경보호는 비단 정부의 정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는데요. 각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온 지속 가능성. 경제와 산업 활동에서 환경을 중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정된 자원을 아껴서 사용하고 제품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 주목받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소재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지속가능 소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적인 소재의 개발입니다. 제품 사용 후 폐기될 때 이것이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품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입니다. 페트병 등과 같은 폐기물을 모아서 이를 가공 후에 다시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와 산업에서 이런 지속가능 소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소재의 개발. 우선 제품을 다 쓴 후에 버려져도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업체는 자사에서 지속가능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발 제조업체 올버즈가 대표적입니다. 올버즈 설명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나오는 신발의 57% 그리고 의류의 약 64%가 합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이 합성 소재가 가진 문제점은 뭘까요? 합성 소재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이고 이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냅니다. 잘 알다시피 석유는 화석연료죠. 그리고 이 화석연료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주류 방식으로 옷과 신발을 만들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올버즈가 내놓은 대응 방식 중 하나는 친환경 소재의 활용입니다. 합성 소재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탕수수나 나무를 원료로 사용해서 천연 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 올버즈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설명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They cover three main priorities, which are regenerative agriculture, renewable materials, and responsible energy.
친환경 소재 등의 활용을 통해서 오는 2025년 말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종국적으로는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슬리퍼의 일종인 플립플랍의 경우는 개당 35달러 하고요. 나무를 소재로 활용한 운동화의 경우에는 개당 105달러입니다. 다른 사례는 미국의 아웃도어 의류 전문 업체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 설명에 따르면 미국인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의류의 양은 약 36kg입니다. 헌옷을 수거함 등에 넣어서 기부하는 것 말고 그냥 버리는 양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옷을 기부해도 현재의 주류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류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파타고니아는 설명합니다.
When we donate our garments, very little of that is actually ever resold. Only about 6%.
사람들이 기부하는 헌옷 가운데 실제로 다시 파는 양은 전체 기부된 옷 가운데 약 6%로 극히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방식으로 폐기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 업체의 지적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이 환경보호를 위해 천연고무 등의 친환경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해 의류를 제작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재생 유기농 인증 코튼으로 만든 바지는 약 1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소재의 활용. 지속가능 소재의 또 다른 주요 방식은 이미 사용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의류와 타이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GM의 사례를 볼까요?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이 자동차 부품 제조에 재활용 페트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GM이 자사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The bottles are collected and baled. From there they go to a company that washes them and converts the material into flake.
다 쓰고 버린 플라스틱 물통을 수거해서 세척 후에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 뒤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직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직물은 엔진 단열 덮개나 공기정화 필터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GM은 지난 2021년 약 1,7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약 770만 킬로그램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도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널리 알리는 회사입니다.
We've taken our first steps, turning trash into new products. Old water bottles, old clothes.
나이키는 그 첫 단계로 쓰레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오래된 물통과 또 오래된 옷, 그리고 오래된 신발을 활용해 이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검색창에 지속가능 소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가방부터 신발, 의류 등 여러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150짜리 신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니 신발에 들어간 소재 중 최소 50%가 재활용한 소재라고 하네요.
지속가능 소재 산업의 도전 과제는 뭘까요? 현재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뭘까요? 제1과제로 꼽히는 건 바로 생산 비용의 절감입니다. 기존 합성 소재로 제품을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지속가능 소재를 활용해 제작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발전된 기술 또 복잡한 과정 등을 거치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아직까지 친환경 소재 제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은 만큼 수요가 제대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해당 요인으로 꼽힙니다. 종합해보면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물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속가능 소재로 만든 제품은 기성 제품보다 평균적으로 75에서 85% 더 비쌉니다. 특히 의류의 경우에는 150에서 210%나 더 비싼 가격이 형성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전반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에 불과합니다. OECD 내 유럽 국가들이 14%, 또 OECD 내 아시아 국가들이 12%로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생산 단가 절감과 또 전반적인 재활용률 제고를 통해 미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 소재 관련 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지속가능 소재 관련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다,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me lately. It's about our students and their behavior. I feel like we need to address it before it becomes a bigger problem.
I've noticed some issues in my classroom, too.
It seems like our students have been pushing the boundaries and not listening to us.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ddress this behavior and make sure they understand the consequences.
I agree. So what do you suggest we do?
I think we need to be firm and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I have to put my foot down and make sure there are punishments when they don't listen.
I couldn't agree more. I have to put my foot down too, or else our students may not listen to teachers.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대화 들으셨습니다.
I have to put my foot down and make sure there are punishments when they don't listen. I have to put my foot down.
나는 단호해야 합니다.
When they don't listen.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make sure
확실히 해야 합니다.
There are punishments.
처벌이 있다는 것을
I have to put my foot down and make sure there are punishments when they don't listen.
나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이 있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합니다.
I have to put my foot down now or else our students may not listen to teachers. I have to put my foot down now.
우리는 이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Or else our students may not listen to teachers.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You have to put your foot down too.
당신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Put your foot down.
다리를 땅에 내려놓고 있다. 의지가 단호하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me lately. It's about our students and their behavior. I feel like we need to address it before it becomes a bigger problem.
I've noticed some issues in my classroom, too.
It seems like our students have been pushing the boundaries and not listening to us.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ddress this behavior and make sure they understand the consequences.
I agree. So what do you suggest we do?
I think we need to be firm and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I have to put my foot down and make sure there are punishments when they don't listen.
I couldn't agree more. I have to put my foot down too, or else our students may not listen to teacher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me lately.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나는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That's been bothering me lately.
최근에 그것은 나를
bothering me
괴롭히고 있어요.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me lately.
최근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과 얘기 나누고 싶어요.
It's about our students and their behavior.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행동에 관해서예요.
I feel like we need to address it before it becomes a bigger problem.
I feel like 뭐뭐인 것 같은 기분이다.
We need to address it.
우리는
address it.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Before it becomes a bigger problem.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I feel like we need to address it before it becomes a bigger problem.
나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다뤄야 한다고 느껴요.
I couldn't agree more.
정말 많이 동의합니다.
I have to put my foot down now.
나는 이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I have to put my foot down. Put your foot down.
다리를 땅에 내려놓고 있다. 의지가 단호하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something that's been bothering me lately. It's about our students and their behavior. I feel like we need to address it before it becomes a bigger problem.
I've noticed some issues in my classroom, too.
It seems like our students have been pushing the boundaries and not listening to us.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address this behavior and make sure they understand the consequences.
I agree. So what do you suggest we do?
I think we need to be firm and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I have to put my foot down and make sure there are punishments when they don't listen.
I couldn't agree more. I have to put my foot down too, or else our students may not listen to teacher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have to put my foot down.
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Put your foot down.
다리를 땅에 내려놓고 있다. 의지가 단호하다.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리, 풋을 사용해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